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설교는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와 있는데, 지난 두 주 동안에는 그 소망이 인간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 했고요. 지난주에는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힘 세다고 해도 그 안에는 소망이 없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구원에 관한 소망이잖아요. 구원에 관한 소망은 인간의 탁월함이나 인간의 힘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어디 있느냐? 소망은 바로 사람의 탁월함이나 사람의 힘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두주 계속해서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내린 결론을 이제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를 건너뛰어서 그 다음 주에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창세기 설교를 70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조금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난주와 그 전주 두주 동안에 들은 설교를 곰곰이 생각하면 의아해 하셔야 돼요. 궁금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 두주 동안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요셉의 다른 형제들, 즉 야곱의 다른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봐라, 사람에겐 소망이 없다,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한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이 누군가면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언뜻 읽으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그랬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은 마치 유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뭐 시작하기를 유다는 찬송을 받을 것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유다는 뭔가 좀 다른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그러더니 왜 유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까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셔야 정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라면, 앞에 자막을 해놨는데요. 소망은 유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로 했던 그 약속된 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유다 자체가 아니에요. 유다의 그 아들들과 손주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서 등장하시는 분이 한분 계세요. 그냥 다른 사람들 말고 바로 그분. 그분에게 소망이 있다는 건데, 그 유다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등장하기로 했던 그분은 그냥 우연히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바로 그분이에요. 아무나가 아니라, It's not anybody, but it is somebody. 아무나가 아니라 바로 그분, promised one,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분에게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8절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치 유다가 찬송을 받고 나중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에게 와서 절을 할 것이다. 마치 유다가, 그리고 유다의 후손들이 마치 높은 사람이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자막을 좀 다시 열어주세요. 근데 8절을 좀 자세하게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찬송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의 손이 너의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우리 뒤에도 자막을 좀 켜주세요. 몰라요? 예. 제가 들고 하겠습니다. 예, 켜졌어요. 여기서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시요. 유다야, 너는 찬송이 될 것이다.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칭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의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야곱이 알고 예언을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최초의 살인자는 누구죠? 가인이에요. 그렇죠? 인류 최초의 범죄자는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이야기 가운데 원시복음, the original gospel을 이야기해 주시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정말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를 예고하고 계시는가 하면 앞으로 태어나시는, 앞으로 오시는 바로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해서 너의 머리는 누군가 하면 사탄의 머리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하셨던 그 사건이 언제 성취가 되어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다 이루었다 라고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성전에 있었던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었던 성전의 휘장,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로 쫙 찢어졌던 거죠. 그것이 바로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를 선언하시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거든요. 또 설령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말뜻을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것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야곱이 창세기 3장 15절을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 의미를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을 하셨던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동일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셔서 야곱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앞으로 되어지는 그 일,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예고하셨던 그분, 약속하셨던 그분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는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지금 유다에게 야곱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손이 원수의 목을 붙잡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야곱이 완벽하게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그 입으로 이야기하게 하셨고 그 이야기한 것대로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서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은 유다와 그의 자손들에게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오시겠다고, 올 것이라고 약속되어졌던 바로 그분, 어떤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분, 그분에게 소망이 있다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적으로 이제 돌아가서, 야곱의 인간적인 면으로 돌아가서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오래전에는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요셉을 가장 많이 사랑했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이 형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다 아버지한테 갖다 일러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장남이 있기는 하지만 마치 요셉에게 그래도 무슨 소망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댔을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접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없어졌어요. 소망이 없어졌는데 나중에 한참의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요셉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 아들이 총리래. 그러면 여러분, 가세가 기울어져 가고 있었던 곳에서 오래전에 떠났던 막내 아들이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회사의 회장이, 그룹의 회장이 됐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어깨 힘 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어깨 힘 좀 들어가죠. 그러면 그렇지. 내가 말년에는 좀 덕을 좀 보겠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의 초청에 의해서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애굽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야곱의 눈이 점점 영안이 떠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셉에게도 영원한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유다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유다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유다에게 이러한 예언을 하게 됐는지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셔서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구속의 계획 가운데에서 야곱에게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키시고 야곱으로 입을 열게 하셔서 유다를 향하여서 예언하기를 너의 손이 원수의 목을 붙잡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결국에는 사람에게는 아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안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에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죠. 이 야곱은 아직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분은 이런 분이다 라고 묘사를 하는데 첫 번째가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특성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 특성이 어떤 특성인가 하면 첫 번째죠. 사자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자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 특별히 9절 말씀에 가면 사자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사자 새끼로 나오고 숫사자로 나오고 암사자로 나오는 거예요. 사자 그러면 이 새끼 사자는 이런 것이고 숫사자는 저런 것이고 암사자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쪼개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사자를 묘사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사자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를 가지고 세 번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사자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힘이 있는 거죠. 왕의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주의 모습도 사실은 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 팔레스틴의 가나안 땅에 그 가장 사나운 짐승이 누구냐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흔히 사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 그러면 힘이 있는 모습이고 권위가 있는 모습이고 심판주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단어를 지금 야곱이 쓰고 있어요. 에이, 그 목사님 혼자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또 있겠지요. 그런데 신약성경에서 이 사자라는 말이 신약성경에 나옵니다. 특히 언제 나오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0장 3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자와 같은 사람, 그분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에 마치 그의 소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쳐 부르시게 될 거다. 그리고 그가 외칠 때에 그냥 막 천둥번개가 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오셨던 그 초림, 맨 처음에 오셨을 때는 아기 예수, 아기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허름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났고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못했고 오히려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목동들에게서 찬양을 받으셨고 저 먼 나라에서 동방박사들이 오고 나머지는 몰랐어요. 오히려 헤롯은 죽이려고까지 했었던 초림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재림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의 모습은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왕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 구속의 마지막 역사, 재림 때에 나타나는 심판을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사자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누구를 향하여서 묘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야곱이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그 자손, 유다를 통해서 오시는 그 자손을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저렇게 마구 대우받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정말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설령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고 가난한 모습이고 이 세상을 사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찾아가서 비굴하게 손바닥을 비비면서 살 수밖에 없는 처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자와 같은 분이십니다.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심판주이십니다. 권위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아쉽고 뭐가 비굴해서 세상에서 손바닥 비비면서 그러고 살아가겠습니까? 아, 그렇다고 교만하게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겸손하게 살되 당당하게 사십시오. 어깨 피규어 사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폭풍과 같이 나를 삼키려고 덤벼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주 품 안에 계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 앞으로 오시는 유다의 후손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규와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이 규와 지팡이는 바로 왕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왕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옛날에 사극 같은 데 보시면 그 무슨 왕이든 혹은 영의정이든 아니면 전쟁을 치러 나갈 때에 군대 장관에게, 사령관에게 왕이 조그마한 막대기 같은 거 하나 이렇게 하사하죠. 혹은 왕이 갖고 있었던 칼을 주기도 하지만 조그마한 지휘봉 같은 거 하나를 주잖아요. 그것을 들고 있으면 나는 왕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시예요. 다시 말하면 그 조그마한 막대기 같은 것은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팡이도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있는 말씀을 우리가 또 자세하게 살펴보면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4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차근차근 읽을게요. 10절이에요. 죄송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규와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을 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조금을 아는 사람들은 아, 이거는 유다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왕이 나오겠다라는 이야기구나. 대표적으로 다윗 왕, 히스기야 왕, 솔로몬 왕. 그러니까 이 유다의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왕권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자칫 잘못하면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다시 읽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 다음에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Until tribute comes to him. Until이라는 말은 언제 언제까지라는 거잖아요. 오늘 한글 성경에서 실로가 올 때까지, 즉 실로라는 분이 아직 오시기 전까지는 유다가 그 규를 가지고 있고 그의 후손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실로가 오게 되면 실로가 그 규와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와 그의 후손들,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후손들은 진짜 왕이 오실 때까지 그 규와 지팡이를 잠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짜 주인이 오면 돌려드려야 돼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가면 실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어 성경에 가면 실로라는 단어가 없는데요. 그 대신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하면요, 규와 지팡이가 속해져 있는 그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규가 유다를, 홀이라고 제가 괄호 쳐놓은 거는 개역성경, 예전에 개역성경은 홀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것이 소속된 그분이 오시기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쉽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규와 지팡이의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바로 그분입니다. 유다를 통하여서 바로 그분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규와 지팡이,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규와 지팡이, 진짜 왕 되신 분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신약의 성경의 저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합니다. 그분이 오시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찬송할 것이다, 고백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과 11절인데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 어느 누구나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규와 지팡이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규와 지팡이를 가지고 계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주의 종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이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세요? 아멘이 작아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맡겨졌던지 간에, 주께서,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던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사람에게 나에게 칭찬의 박수를 보내주든지 안 보내주든지 상관없습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이 다시 오시는, 그러니까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그 모습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포도나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낙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어린 새끼 암낙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포도즙에 옷을 빨았다고도 표현을 하고 있고, 눈은 붉은 눈이라고 그러고 있고, 이는 우유의 우유빛깔처럼 하얀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습을 우리가 다 일일이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이 야곱의 입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메시아의 모습을 설명해 줬던 이것을 베드로가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아직 펴지 마세요. 베드로가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믿고 고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고 다윗이 아니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앞으로 오실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이라고 했고 다윗도 앞으로 오시는 분을 향하여서 주라고 고백을 했어요. 다만 그들은 마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예수의 이름을 예수라고 아직은 알지 못했고 정확하게 어느 곳에서 태어날지 아직은 잘 모르고 희미한 모습으로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가르쳤던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아담과 하와가 안 것은 아니었어요. 차츰차츰 마치 조금씩 조금씩 배워가는 것처럼 하나 더하기 하나를 배웠던 유치원 아이가 중학교 가서 곱하기 인수분해를 배우게 되고 고등학교에 뭐 루트를 배우게 되고 그 다음은 묻지 마세요. 아무튼 수학으로 쫙 번져가고 있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알고 가는 거잖아요. 수학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드러내고 계시지만 가장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계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Progressive Revel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야곱이 앞으로 오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썼어요.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이야기를 했고 선지자들도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완벽하게 온전한 그림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 나름대로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관해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화 감동시켜서 알게 하셨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오셨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하심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 이게 그게 그때 그 말이 이 말이었네 라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다른 제자들도 그랬는데 베드로가 기가 막히게 그 이야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즉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감화 감동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셔서 앞으로 오는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기록된 것을 다 미루어서 살펴보고 나니까 아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 앞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 그리고 그 고난 후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 즉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기록했던 거예요. 다 모아놓고 보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말을 쓴 이유가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썼을 때에는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도 못하는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도 베드로가 급하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우리 모두가 지금 다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고난 후에 영광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고난을 잘 견디자. 그 후에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 베드로 전서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가지고 야곱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메시아를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에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뭐 일일이 다 설명을 하지 못하지만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고 이스라엘의 풍성함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붉은 눈 그리고 하얀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붉은 눈과 하얀 이는 바로 그 메시아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포도주에 빤 옷 그리고 어린 아기, 그러니까 새끼 나귀의 이야기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풍성함과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포도주에 빤 옷 그리고 그 어린 새끼 나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포도주의 빠옷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흥건하게 피에 적셔지셨던 그 모습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 어린 나귀는, 그 새끼 나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고 들어가는 짐승이 있었습니다. 나귀. 그것도 한 번도 등에 짐을 짊어보지 않았던, 실어보지 않았던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왕이신데 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겠습니까? 겸손의 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유다에 관해서 예언을 하면서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 하얀 이 붉은 눈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포도주에 빤 옷을 이야기하고 어린 나귀 새끼를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신가 하면 낮아지신 모습과 높아지신 모습을 가르쳐줍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로 쓴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비하, humili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승귀라는 말을 씁니다. exaltation. 즉 야곱은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하기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설명하기를, 그분은 이 땅에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고난받으실 것이다, 죽으실 것이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높아짐을 받으실 것이다, 승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 위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어요? 낮아지시는 겁니다. 낮아지시는 겁니다. 더 낮아지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내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는 것, 높아지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언젠가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 전체는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이런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잘 설명한 고백서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이 두 가지를 다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자막은 낮아지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 직분을 주 예수님은 가장 기쁘게 떠맡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실행하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로 오사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 다음에 친히 그 마음에 극심한 고뇌를 당하셨고 그 육신에 극히 괴로운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당하시고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물러 계셨으니 그러나 썩음을 보지는 않으셨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이게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고난당하신 바로 그 몸으로 하늘에 오르사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세상 끝날 때에 인간과 천사를 심판하시려고 다시 오신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우리의 구원을 위하시고 예수님의 높아지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외치며 이렇게 호소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